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 말씀 구원자의 징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남가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형과 함께 운전을 해서 북가주로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도중에 주유소에 내려서 차에 기름을 넣고 다시 프리웨이로 타고 한참 가던 중에 둘이 약 30분 정도 북가주가 아닌 남가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남가주를 갔다 북가주로 올라오는데 길을 반대길을 타가지고 남가주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1년에 적어도 당시에 두세 번은 부모님 댁에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가는 길에 거의 매번 같은 주유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프리웨이를 타는데 그 남쪽 방향 진입로도 눈에 익고 북쪽 방향 진입로도 눈에 익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올라탔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30분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면 이제 1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되게 한심한 생각이 들었지만 또 동시에 그나마 30분 안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사인, 그 도로에 있는 도로 표시판은 우리가 바른 길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징조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로 말씀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고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주신 사인들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특히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예고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징조라고 번역하기에 적합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 약속의 구원자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징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대강절을 맞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박사님의 이사야서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묵상 집이었던 The Stump Kingdom,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책을 제가 감명 깊게 보면서 그 이사야서 초반의 말씀이 대강절 절기에 성도님들과 묵상하기에 참 적절하다는 생각에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그것도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마 가장 획기적인 사인과 징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시대 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상황을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고 유익하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보게 되는 이 예언과 징조가 오늘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기억하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시대에 이 말씀을 받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화답을 했어야 했을지 말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화답하는 바르게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배경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익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대를 잠깐 보자면 이사야의 시대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두 왕국으로 나뉘어서 그중 열 개의 지파는 자신을 북왕국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북왕국 그들이 자신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가문이 북왕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이제 같은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고, 그렇게 북왕국이 존재하고 불리웠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고요. 또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지파는 자신을 남왕국 또는 유다라고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방 세력인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공격과 위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공격을 했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사역 기간 동안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3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이죠. 그 130여 년 후에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의 손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 후 70년이 못 되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이 존재하고 아수르 제국이 압박을 했던 그런 시대 때 사역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시대 너머에 대한 징조와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자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도 존재하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란히 아수르 제국의 압박을 받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한참 후에 전해진 말씀까지 이사야서에,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한참 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배경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이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 때 그 땅이 아수르 제국의 압박을 받던 중에 유다를 통치하던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할 아들을 출산한다는 내용으로 대단한 사인을, 대단한 징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아기 예수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막 기다리시다 기다리시다 신약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징조고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이 당시 아하스 왕에게는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있은 지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불러내십니다. 이 징조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 7장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주신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한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그 전의 내용, 전반 내용과 또 열왕기서, 역대서 그 왕국의 그 증거들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당시 아수르라는 이방 제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그때 북왕국의 왕 베가라는 자가 베가 왕이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우리는 약하니까 옆나라 아람 왕 르신에게 가서 그와 연맹을 맺자. 그와 손을 잡고 아수르 제국에 싸우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왕국이 손을 잡고 연맹을 이루었지만 그 연맹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손을 같이 포함해서 유다와 손을 또 잡아서 연맹을 강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북왕국과 아람 왕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과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다 왕이 그 다른 두 왕의 손을 거절했다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워진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다 왕국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른 왕국과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아, 아하스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바른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내각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이 자그마한 두 왕국의 손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아수르 제국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자.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잘 보임으로 우리나라가 유다가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가 이방 왕국과 연맹을 맺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수르 제국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유다를 아수르 왕의 종속국 취급했던 그런 행동 또한 잘못이자 유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북왕국과 아람 왕국의 연맹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7절만 읽어보면 이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이 계획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8절과 9절의 내용에서 확실한 멸망을 그래서 아람 왕국도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 읽었던 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하스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뜻밖의 답변을 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답을 냅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되게 신실한 말 같이 들려요. 와, 나는 징조 없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에게 없는 신앙이 마치 있는 것 척하는 쇼였을 뿐 아하스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압박을 받는, 외세의 압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아하스의 담대함이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수르 제국과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믿음 어린 그런 고백 뒤에 있는 아하스의 참 진짜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아하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의 불신으로 너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네가 구하는 그 징조를 내가 베풀어주면서 너를 믿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스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징조를 권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징조를 그에게 강요하십니다. 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 징조를 내리십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는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것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를 정죄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 이후로 그의 불신에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이 새로운 왕이 또 왕위에 서고 계속 왕이 갈리지만 어떤 왕은 신실하게 함에도 그래도 그 아하스의 불신이 떠나지 않고 결국 유다의 왕위는 이방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의 교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떤 선교에 동참을 하고 또 구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을 듣는 측에서는 아 그러십니까? 와우,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요즘 그런 신앙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같은데 그런 신앙과 헌신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내막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괴로워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입니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괴로움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걷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계속하고 아직 전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은 참 한면으로는 재밌는 것이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들이 은근히 뭐를 끄집어내시냐면 자기가 어디 가서 좀 착한 일을 하신 내용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누구를 도와준 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다. 저에게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상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고 주님의 순종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우리의 의를 이렇게 은근히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멀리 가지 않고 제 자신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교인이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눌 때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를 은근히 전하려는 목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딱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실 때 아하스를 괴로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할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아하스의 이런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이시며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드는 우리의 바른 고백이고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중 가장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 속에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이 아니신 것처럼 행세했던 순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 내가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와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며 그분을 닮아가겠노라. 우리가 이 목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진 못하지만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고 고백과 우리의 삶에 항상 괴리가 있지만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번 강림절이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지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의 징조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인내를 일으켜 주십니다.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징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징조가 유다왕 아하스에게는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를 정죄하신 말씀이고요. 그를 돕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추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14절 포함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 버터와 또는 엉긴 우유입니다. 엉긴 우유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15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톰프 킹덤,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책을 쓰신 랄프 데이비스 박사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어떤 그분의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이 바른 해석이라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15절을 우리 언어로 번역된 것을 따라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가 갓난아기 시절을 넘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자기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드러날 때, 또 그때까지 엉긴 우유와 꿀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번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 개역 한글에는 버터와 꿀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엉긴 젖과 꿀, 엉긴 우유와 꿀인데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22절에 다시 반복이 돼요. 22절을 보면 이게 유다 사람들이 언제 먹었던 음식인가 하면 우리는 딱 생각을 할 때 와, 엉긴 우유면 요거트 같은 거고 꿀, 요거트에 꿀 넣으면 야 이거 건강식이구나. 되게 잘 먹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면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 골라서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데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침범을 당해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유는 많았어요. 우유가 많아서 우유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음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을 상징했던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때 먹을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15절로 돌아오시면은 그 아이가 그때까지 이런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까지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 랄프 데이비스 박사님의 그 책인데요. 설교로 이게 전달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좀 특이한 문법인데 참 감사한 게 이 문법이 구약 성경에 40번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사용된 40번 넘은 예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보면 아, 이 문법을 이 이디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번마다 그것이 시간적 의미로 어느 때까지 어느 때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 의미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가난과 궁핍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난과 궁핍 속에서 결과적으로 가난과 궁핍을 체험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난과 궁핍 안에 살고 있는 가운데 갓난아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어린이가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이 되어 있고 그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절대로 하자가 없는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마을 나사렛의 가난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고요. 가난한 조상의 마을 베들레헴 육축들의 공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탄생 후에는 조금 나아졌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장성해 가시고 언젠가 요셉 그의 그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으로서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악한 우리의 인생 사정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론상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상 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과 궁핍과 식량이 떨어져서 그냥 뭔가 만들어서 먹는 그런 삶을 체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은혜로운 본문 말씀이 왜 아하스 왕에게는 정죄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임마누엘 그 구원자는 유다 백성이 엉긴 우유와 꿀을 먹어야 할 때 등장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공물을 보내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머지않아 유다마저 공격을 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유다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 그와 그의 내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을지 아스루와의 언약을 붙잡을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를 정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지만 아하스 너의 왕위 중에는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너머 어느 날 도움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정죄하신 말씀을 13절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아하스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가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다의 왕이라면 그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언제나 왕을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과 언약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이 땅에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왕위가 끊기지 않고 다윗의 가문이 멸절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가?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보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윗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증거한 예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임종을 앞둔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말씀의 그 상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또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그 긴 왕위 그 마지막에서 오실 왕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서 왕으로 지금 행세하는 사람이라면 아하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뇌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피부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압박합니다. 신앙적으로 도전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접으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것이 현실적인 만큼 절대로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었는데 그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팔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안식,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리라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이후 시대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텐데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보십시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요.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늘 우리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기막히다고 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 평강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임마누엘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톰프 킹덤이라는 책, 그루터기 왕국을 쓰신 랄프 데이비스 박사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잊었던 아하스에 대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의 강림의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인물을 증거하면서 그 챕터를 마칩니다. 그는 누군가 아기 예수를 뱃속에 갖게 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인간적으로 마리아와 파혼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징조를 선포하면서 마리아의 뱃속 아기가 누구신지 밝혔을 때 요셉은 아하스와 달리 그러니까 또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로 타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세상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고요.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처럼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 곳곳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내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그 손길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에게 임마누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실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생각할 때 가장 앞세워 생각하게 되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부족하고 반쪽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창하지만 그 고백 다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그 고백과의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님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인내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고귀한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서로 더욱 통합이 되어가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강림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 사실을 감추지 않으시고 예전부터 말씀하시며 예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